페이스메이커라는 그 단어가 제 고등학교 때제 가슴에 확 들어와가지고 그 이후에 20년, 30년의 삶을 이렇게 꽉 붙잡아주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포항에서 나름 시골에 있다가 포항에 가서 유학을 했었는데요. 그때 총각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때는 되게 뭐 어른 같아 보였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26살 아주 젊은 총각 선생님이셨는데 어느 날 토요일 저녁 오후에 저희들 집으로 초청하셔서 막 떡볶이도 해주고 만두도 구워주고 막 그러시면서 자신의 삶을 또 오픈해 주시고 너희들 어떤 고민 걱정이 있냐 들어주시고 참 나름 우리 반 선생님으로서 목양을 잘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때 본인의 삶에 가장 중요한 모토가 있는데 그것은 피스메이커다. 그러면서 피스메이커라는 단어를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화평케 하는 자, 그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제 피스메이커, 한창 그때 고등학교 때 영어를 공부하던 때니까 피스메이커라는 영어 단어가 굉장히 콩글리시 같으면서도 너무 이렇게 너무 영어 단어로서 꼭 품고 싶은 단어인 거예요.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인에다가 피스메이커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을 쓰고 피스메이커 이렇게 쓰기 시작했어요. 책을 한권 사면 책안 표지에 날짜를 쓰고 이름을 쓰고 네, 피스메이커 이렇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꼭 피스메이커로 살아야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저는 어렸을 때 개구쟁이로 살았을 것 같죠? 그렇습니다. 개구쟁이였어요. 젊었을 때도 에너지가 대단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서클 활동을 할수 있잖아요. 대학에 가면 서클 활동을 한단 말이죠. 또 대학원에 신학교에 가도 서클들이 있어요. 뭐 기도하는 서클도 있고, 선교하는 서클도 있고, 찬양하는 서클도 있고, 뭐 운동하는 서클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 하나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 공부하고 사역하고 심지어 연애하면서 이렇게 하나 서클 하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서클을 세 개를 했어요. 세 개를 1년 동안 했더니 1년 마친 다음에 세 군데에서 다 총무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역사에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총무를 했고, 나머지 두 서클을 버린 게 아니라 아주 활동적인 멤버로 두 개를 계속 하면서 하나의 총무를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에너지가 좀 많았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항상 피스메이커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남자아이들 그 흔한 주먹질 한번 안 하고 자랐습니다. 면상에 대놓고 욕 한번 안 하고 자랐어요. 제 손으로 누구 얼굴에 손 한번 안 대보고 자랐어요. 그러면 피스메이커가 되는가 보다 막 그렇게 생각했어요. 욕을 하면 참았어요. 때리면 맞았어요. 혹시 좀 뒤에 돌아서서 좀 궁시렁궁시렁 거리긴 했지만 대놓고 면상에서 싸우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런 생활은 ROTC를 하고 해병대 장교로 가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좀 특이한 아이였죠. 그래서 제가 소위 때 대위 그 선배 장교가 저를 뭐 이렇게 머리를 끼고 다니면서 욕을 따라하라고 시켰어요. 사람 앞에 대놓고 이제 욕을 하면 욕을 하라고, 욕을 안 하면 한방 맞고, 한방 맞고. 계속 욕을 하라 그러고 안 하고 맞고 이제 그런 날들도 많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제대하고 신학교에 갔고,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뭐 술과 유흥과 뭐 욕과 주먹 이런 거로부터 아예 멀어진 생활을 하게 됐죠. 전도사가 되면서 부흥을 꿈꾸게 되면서 리바이벌이라는 단어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첫 번째 이메일에는 피스메이커가 들어가고요. 아주 제일 처음 만들었던 1990몇 년에 만들었던 그때는 이제 피스메이커가 들어가고 신학교가 된 다음에는 리바이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패스워드에는 항상 피스와 연결되어 있는 조합으로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스메이커를 항상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 피스메이커를 만나게 되면서 다시금 제 삶을 제 10대부터 지금까지를 붙잡아줬던 피스메이커라는 단어를 좀 묵상해보게 되었습니다. 안 싸우면 피스메이커인가? 대놓고 욕을 안 하면 피스메이커인가? 그러면 피스메이커 하기 되게 쉽겠네. 욕하고 싶은 사람 안 만나면 되고, 뭐 싸울 일 있으면 피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피스메이커인가? 주변에 나한테 좋은 말 해주는 사람들하고만 지내면 되겠네. 피스메이커 하기 되게 쉽겠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아주 소극적으로 피스메이킹 하라고 하시지는 않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에 가보면 아주 오래된 천년이 넘은 수도원들이 있습니다. 깎아지른 절벽 그 꼭대기에 아주 수도원들이 있는데 지금도 거기 이제 수도사들이 좀 계시기도 하고 그래요. 한참 수도원들이 부흥하던 그 중세 시절에 그 속세로부터 떠나서 그 산 꼭대기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구도자들, 돌을 닦는 사람들, 신선 비슷한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는 거예요. 속세를 떠나서 그분들은 그러면 피스메이킹을 잘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에게 맡긴 피스메이킹이 그런 것인가? 그런 현장에서 그냥 싸우지 않고 욕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착하게 지내면 피스메이킹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죠.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라는 그곳은 아주 세속의 도시의 절정판이거든요.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거기에서 화목하라, 거기에서 피스메이킹을 하라는 것은 수도원 같은 모습하고 전혀 다른 곳이에요. 아주 처절하고 아주 철저한 그런 세속의 현장에서 피스메이킹을 하라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빛이 되라,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렇게 부탁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이라는 이 주제는 세상 한복판에서 좀 적극적으로 성취되어야 될 그런 주제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놓칠 수 없는 화목이라는 주제, 오늘 본문에서 함께 배워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참 뜻깊은 요절입니다. 제자반 하신 분들은 좀 가슴 뭉클하실 텐데 69절 중에 제 1번, 첫 번째 구절이에요. 암송하실 수 있는 분은 암송하시고 띄워주시고 같이 해보죠.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으면, in Christ,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이전 것, 옛 것, the old one은 다 지나가 버렸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 품에 안기면, 예수님께 잠기면, in Christ, 그분께 잠기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대요. 새 창조가 된대요. born again, 거듭나게 된대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과 다른 작동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전과 다른 목적, 다른 방식으로, 다른 운명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결론이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지고 소망이 생겨난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좀 더 배고파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웃겨 죽겠네, 짜증나 죽겠네, 미워 죽겠네, 이뻐 죽겠네, 하여튼 그 죽겠네라는 단어를 계속하여 써왔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두려운 단어를 가장 가까이 달고 살면서 좀 해학적으로 그것을 극복해보려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거나 이 죽음은 인간에게 가장 큰 숙제이고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사탄은 이 죽음의 권세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겁박하고 죄의 구렁텅이로 몰아세우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강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렸을 때 그 동네에서 짱을 먹는 친구도 싸움을 제일 잘하는 친구가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고 덤비는 아이가 짱을 먹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따르면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자 앞에 섰는데 안 쫄아요. 십자가 앞에 섰는데 저는 거꾸로 달아주시죠,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불구덩이 앞에 섰는데 그냥 들어가 버려요. 이 기독교 신앙이 로마 제국하에 초대교회 공동체를 뚫어낼 수 있었던 그 근거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바로 그 하나로 그 신앙이 우리에게 전수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지 않으면, 내 내면에서 완전히 새로운 엔진으로 갈아끼우지 않으면 겉모양은 아무리 갈고 닦고 꾸미고 그래도 결국 내면에서부터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외모는 뭐 초대교회 성도들 외모는 뭐 별품 없었어요. 로마 황제도 아니고 귀족도 아닌데, 근데 내면이 바뀌어 있으니까 전혀 다른 작동 방식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정말 아주 외모 지향적인 사회죠. 미국에 살아가는 우리는 상대적으로 조금 뭐 덜하다면 덜할까, 뭐 한국에 한 번씩 가면 놀라시잖아요. 한국에 한번 갔다 오면 좀 바뀌잖아요. 오, 한국 갔다 왔어 이렇게. 그 외모 지향적인 한국 사회에 조금 영향을 받아오는 거예요. 헤어스타일이 바뀌어도 좀 바뀐 것 같다. 뭘 하나 달아도 좀. 제가 한국에 작년에도 한번 가보고 재작년에도 어떻게 하다가 2년 연속으로 가봤는데 갈 때마다 이렇게 외모 지향적일 수 있을까? 사람의 멘탈 구조를 다 바꿔놨어요. 보는 시각을, 그 언어를 다 바꿔놨어요. 완전히 외모 지향적이에요. 제가 서울역 앞에 후암제일교회에서 첫 중고등부 전사를 할 때 연예인을 지망하는 이제 여고생이 하나 있었어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깜찍하고 예쁘긴 했는데 그렇게 예쁜가는 잘 모르겠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엄마는 너무 예쁘다고, 얘는 유명한 스타가 될 거라고 엄마가 더 열심히 이렇게 아이를 막 부추기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은사가 있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은사가 있으면 모델도 할 수 있고요, 길거리 캐스팅이 되기도 하고요, 뭐 아무 말 안 했는데 사진 한 장으로 그냥 캐스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전설 같은 사람이 있죠. 뭐 장동건 이런 사람들은 아무 인터뷰 안 하고 사진 한 장으로 고등학교 때 그냥 캐스팅 되잖아요. 그쯤 은사가 있으면 뭘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애매한데 뭘 해보려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오류가 생기고 뭔가 이 그 사이에 뭔가 개입을 하게 되고 욕심이 개입을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텔레비전에 너무 나오고 싶은데 은사가 없는데 너무 텔레비전에 나오고 싶어 하면 다른 방식으로 텔레비전에 나올 수 있어요. 다른 방식으로 너무 이렇게 오버하고 점프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 욕심이 들어가게 되고 유혹에 빠지게 되고 문제가 생기고야 말아요. 요즘 한국에 아주 유명한 젊은 연예인들이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비호를 받았고 더 높은 곳의 비호를 받았다, 이런 정황들이 있습니다. 유명 정치인과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그런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당연하죠. 놀라운 게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즐기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으면 돈을 받고 자기를 파는 이런 은밀한 거래들이 이루어져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권력과 돈이 왜 같이 갈까요? 권력이 있는 사람, 돈을 장사를 하는 사람이 돈을 벌잖아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돈을 버는데 이 권력이 있는 사람이 돈을 벌어요. 왜냐면 이 권력으로 뭔가를 비호해주고 뒤를 봐주고 대가를 받는 거예요. 이런 커넥션은 그냥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계속하여 있어 왔어요. 그렇게 함께 서로 물고 물리면서 함께 망하는 것이에요. 죄는 전염성이 있어요. 죄는 파급력이 있어요. 마치 암세포와 같은 거예요. 너 성공하고 싶지, 너 유명해지고 싶지, 너 돈을 획기적으로 많이 벌고 싶지, 그런 유혹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암송하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고요. 이 분별력이 없어지면 너무 어이없는, 정신 차리고 보면 너무 어이없는 실수들을 하게 된단 말이죠. 자기 머리 믿지 마세요. 여러분 양심 믿지 마세요. 여러분 경험 믿지 마세요. 여러분을 향한 딴 사람들의 평판 믿지 마세요. 그 진리 가운데 계속하여 거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마음으로 분별하려 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쌓은 게 바벨탑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도시 문명을 만든 거죠.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화려한 도시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동산을 추구합니다. 에덴의 동산, 겟세마네의 동산, 주님과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고 함께 거니는 그런 동산을 꿈꿉니다. 근데 우리가 꿈꾸는 동산은 그런 원시의 어떤 그런 태고의 밀림 같은 그런 동산이 아니라 계시록 마지막에 와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홀리 시리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동산을 추구하는 하나님 백성들은 그 동산이 거룩한 도시로 변화되는 그 경험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도시 안에 있지만 바벨론이 아니라 거룩한 홀리 시리, 새 예루살렘 성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직분이 필요한 이유는 이 세상이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팔복 중에 정말 멋진 그런 보상이 있습니다. 이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그 명칭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궁극적인 그 사역이 화평케 하는 그 사역이었어요. 하나님과 죄 때문에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그 간극을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화평으로 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직분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셔서 화평하라, 화평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피스메이커를 하신 게 아니라 자기의 전 존재를, 자신의 생을, 자신의 삶을 다 내어주심으로써 그 화평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혼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냥 싫은 사람 안 보면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무사히 아무 일도 없게 해주십시오, 방에 가만히 누워있으면 피스메이킹인가요? 이 땅에 나와야 되고 우리의 관계 속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 불편한 관계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피스메이킹 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그냥 저 밑을 향해서 너희들 화평해라, 화목해라 하늘에서 그냥 말씀하시거나 가끔씩 좀 무료하시면 그냥 손가락으로 하늘에 구름으로 너희들 화목해라 뭐 이렇게 글 쓰신 게 아니라 몸으로 내려오셔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화평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내어주신 겁니다. 심지어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틈에 들어가는 거죠. 화평이 깨어져 있고 분열이 있는 그 속으로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일이, 그 조합이 있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영화 장르가 첩보 영화입니다. 첩보 영화. 볼 시간은 많이 없지만 지금도 그냥 가끔씩 생각해요. 제임스 본드 007 시리즈를 한 번씩 떠올려보고, 요즘은 뭐 킹스맨 같은 좀 더 세련된 그런 스타일도 있습니다만, 그런 최고로 준비된 특급 에이전트들이 그 지구의 평화를 위협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큰 위기 가운데 이 지구를 건져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혼자만 싸우지 않고요. 본부에서 지원을, 최고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007의 그 특급 무기들이 많이 있죠. 뭐 볼펜에도 있고, 안경에도 있고, 뭐 이렇게 신발에도 있고, 온몸이 그런 무기잖아요. 그런 최고의 무기를, 또 007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그 제임스 본드가 타는 자동차에 어떤 또 새로운 무기가 장착됐는지,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보는 게 맛인데, 영화에서는 화려한 볼거리를 위해서 뭐가 터지고 깨지고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물리적으로 깨지는 건 아니지만 마음이 상하고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현장 속으로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고 살리고 또 그 근본의 원인을 해결하여서 피스를 주는 그런 특급 에이전트의 직책을 우리가 맡았다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닌데 쉽다 아니다라고 구분하는 것 자체도 우리의 교만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게 다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게 은혜이고 우리에게 이 직책을 주신 것도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카피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카피하면서 예수님의 삶의 자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렇게 말하면 뭐 평화를 위한 기도, 그게 떠오르죠. 우리 어릴 때 이렇게 책받침에도 많이 나오고 뭐 이렇게 맨날 있었어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뭐 하는 곳에 뭐를, 뭐 하는 곳에 뭐를, 뭐 그런 거 있었죠. 근데 평화의 도구로 써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도구라고 할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떻게 쓰임받는 게 도구예요? 하나님 손에 이걸 딱 잡고 이걸 쓰는 거예요. 우리가 홈이든 이게 괭이든 이게 무슨 망치든 간에 우리를 쓴다고요.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돌과 부딪히고 땅과 부딪히고 심지어 쇠와 부딪히는 일을 감당하겠다는 게 도구의 그런 사명인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게 따를 수도 있고요. 나도 상할 수 있어요. 뭐 그런다고 안 쓸 거냐? 그러면 걸어놓으면 이게 천년만년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걸어놓으면 녹이 슬어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못 쓰게 돼요. 녹이 슬어서 못 쓰게 될 건가? 닳고 닳아서 못 쓰게 될 건가? 그걸 생각해 봐야죠. 녹슬 때까지 놔두면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어요. 자기 의지로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쓰임 받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잡고 쓰세요. 쨍쨍 소리도 날 수 있고 불꽃이 튈 수도 있고 뭐 따를 수도 있고 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닳고 닳아가는 과정에서 예, 땅도 뒤집어지고 뭔가 개간이 되고 뭔가 또 살아나고 살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를 닳고 닳도록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쓰임받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쉽지 않은데 그 사이에 부딪힘이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서도 이게 달아지고 또 달아지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하시는 그런 역할에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천사에게도 맡기신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명령, 그 사명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피스메이킹은 주님이 하신 것이고 주의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는 복음을 화목이라는 단어에 요약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단어였다면 고린도 후서에서 화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뜸을 들이면서 꽉 잘라내서 한마디로 딱 전해주는 것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마지막 한 방울 엑기스의 복음이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화목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을 통해 화목의 값을 치러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이 화목을 하나님과 이제 그 사이에서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하게 또 어떤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확인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말씀 가운데 뭘 좀 이해해야 되냐면 이 화목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화목하라, 화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단 말이죠? 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면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지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시편 23편의 마지막 고백처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분의 자녀가 되어 그분의 집에 상속자가 되어 영원히 거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지 못하시면 나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화목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은 뭐 잘 지내면 좋겠지 뭐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화목하게 안 지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기대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 그분 안에 속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하라는 말씀 앞에 정말 따뜻하면서도 또 이렇게 한 면에서 서늘한 마음이 같이 드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우리가 생명 걸 일이 있다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화평을 전하는 일, 거기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화목의 말씀이 전파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기 실력, 자기 은사, 자기 자원들이 충만한 교회였는데 화목하지 못했어요. 서로 화평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대해야 되는데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내 실력에 자꾸 기대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꼿꼿하게 서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쌓는 게 바벨탑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노도 없고 돛도 없고 닷도 없는데 그냥 박스같이 생긴데 나를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게 되게 어리석고 무식해 보이는 것인데 그게 믿음이고요. 내가 뭘 막 쌓아서 되게 화려하고 탑이 쫙 하늘에 닿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게 망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바벨탑이니까요. 하나님과 불화하면 또 서로에게 불화하면 성도가 교회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 할 말이 없어요. 동네에서 아이들이 막 싸우고 있는데 어른이 와서 얘기했대잖아요.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우라. 여긴 싸운 데가 아니다.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가 너무 싸우는 곳으로 비춰지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가서 싸움하는 곳, 서로 잘났다고 말싸움하고 절대 숙이지 않고 자기만 옳다고 말하는 곳,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화목의 이야기, 평화의 이야기, 그런 스토리가 넘쳐나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해석 묵상의 화목과 대속의 관계, 칭의와 은혜의 관계, 굉장히 어렵고 어려울 수 있겠고 또 중요한 단어를 이렇게 그냥 써봤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심플하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화목은 금방 우리가 쭉 지금까지 20분 살펴본 게 화목이에요. 예수님께서 화목의 제물로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의 전 존재를 내어주시며 화목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 이것이 화목인데 대속과의 관계는 뭐죠? 이미 제가 대속을 말씀드렸죠. 모든 죄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에 다가갈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다가갈 수 없게 됐는데 그 모든 죄덩어리를 예수님께 다 전가한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덩어리들을 다 모아서 예수님께 그냥 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너는 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죄 아니시잖아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인데 우리의 모든 죄를 거기에 다 전가시킨 다음에 너는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처절하게 죽여요. 그 죄를 찢어요. 그 죄를 태워요. 그 죄를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우주적 대수술을 감행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모은 그 죗덩어리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원래 있던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요. 우리는 죄를 주고 주님 우리에게 의를 주세요. 그래서 천국에 합당한 의를 받게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착한 사람이 있죠. 남에게 해코지 한 적 없고 법 없이도 사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한 것인가요? 여전히 하나님과의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죄는 내면에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내면에 아주 썩어져 가는 암덩어리가 있을 수 있어요. 겉에서는 안 보이는데 자각도 잘 못하잖아요. 어떤 거는 뭐 자기가 몰라요. 심각해지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의사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냥 병원 갔다 오고 갔다 갔다 했는데도 발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면에서는 뭔가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심각한 것이 자라고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이건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겉을 꾸미고 무슨 피부 미용 마사지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란 말이죠. 내면에 있는 것이 밖으로 결국 나오게 돼요. 그 고통의 암덩어리를, 그 처절한 통증을 다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대속을 하셨다는 거죠. 이 대속을 통해서만 화목이 경험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하면, 그런 걸 흉내라도 내겠다고 한다면 때로는 좀 그 공감하고 때로는 그 아픔을 좀 중보하다가 좀 덮어쓰는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해요. 우리가 주님의 뒤를 조금이라도 따르려 하다 보면 오해를 받기도 해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피스메이킹이 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절대 손해 안 보고 나는 복만 바라고 있는데 피스메이킹은 되지 않아요. 손해를 보는 일이 있고 오해를 받는 일이 있고 때로는 욕을 좀 잡수는 일이 있어야 사실 이 피스메이킹이 일어난다는 거죠. 집에서도 엄마가 그 좀 주로 좀 많이 덮어쓰잖아요. 좀 많이 참잖아요.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가정의 평화가 임하는 거죠. 네. 그렇게 돌아보니까 참 우리 어머니 많이 참으셨더라고요. 많이 참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며칠 전에 어머니 생신이어가지고 영상통화를 하는데 어떻게 버텨온 세월인지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못 버텼을 것 같다. 요즘 여자들이면 버틸 수 있었을까? 뭐 이런 말까지 하실 정도로 사실 정말 쉽지 않은 그 상황들을 겪어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들이 다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이 견뎌졌고 그래서 우리가 잘할 수 있었어요. 그냥 자기 자존심, 자기 실력, 뭐 자기 여러 가지 뭐 아쉬운 거 다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그 어머니의 품, 그 가정의 품의 넉넉함을 놓쳐버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칭의와 은혜의 관계, 뭐 칭의는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합당한 의를 갖게 되었는데 그것이 은혜라는 말이에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조금이라도 내 실력이 거기 개입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히브리서의 말씀들을 계속 좀 떠올려 보세요. 하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그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기 위하여 구약에 있는 모든 그 제사의 모습, 모형이며 그림자이며 예표인 그 제사의 모습을 십자가에서 본체로서 실체로서 다 감당하시면서 하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께 연결해 주고 있는 거죠. 그 은혜 가운데 떠나지 마라. 그 인 크라이스트, 그 주님 가운데 꼭 머물러라. 그 히브리서를 쓴 이유,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복음을 이렇게 가슴에 잘 담았던 사람들인데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목이 막 깨어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히브리서의 그 핵심적인 이미지는 막 풍랑이 막 쳐가지고 이 배가 막 표류하려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면 돼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꼭 붙들어 매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편지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6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은혜의 선물을 확실히 기쁨으로 계속하여 실제로 계속하여 받으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칭의 가운데로 우리를 계속하여 머물게 하고 그 칭의를 확신하는 사람은 성화 가운데로 나갈 수 있어요. 칭의와 성화는 날카롭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하셨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성화의 삶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잘 유지하고 이웃에게 화목을 증거하고 다음 세대에게 화목을 전수해 주십시오. 화목은 그냥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화목은 대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을 위하여 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내가 뭘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못해도 문제지만 내 힘으로 뭘 해도 문제예요. 예, 그것이 또 교만의 탑이 되어서 또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때 우리가 잘했고 내가 뭔가를 보탰다고 생각할 때 그때부터 뭔가 문제가 생겨요. 그런 거 없어요. 교회 부흥 다 은혜예요. 그냥 바람이 분 거예요. 성령께서 바람을 불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바람을 일으킬 수 있어요? 선풍기로 강풍기로 암만 해봐야 그게 무슨 바람이 얼마만큼 몇 미터나 가겠어요. 그냥 바람이 한번 불고자 하면 예, 큰 나무도 쓰러뜨리고 집도 날리는 그 바람이 하나님께서 불려주셔야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바람을 타고 그런 파도를 타고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피스메이킹을 하셨고 이제 우리를 피스메이커의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피스메이커의 면허증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롱 면허로 가만히 묵혀두면 안 되고요. 조금씩이라도 부지런히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게 늘어요. 예, 좀 더 익숙해지고요. 코너링도 한 손으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파킹도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뒤에 보는 미러 있지만 안 보고 쫙 이렇게 사이드 보고 쫙 이렇게 늘어요. 사용해야 늘어요. 오랜만에 차 몰고 나가면 사고 난다고요. 자주 또 활용하시고 이 피스메이커의 라이센스를 잘 활용하셔서 특급 에이전트 화목하게 하는 직군을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믿고 또 천국이 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응원하고 우리의 친구들이 함께 보증하는 그런 특급 에이전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소중한 직분을 가슴 떨리게 우리가 우리의 가슴에 받아들고 예수님의 뒤를 쫓는 제자들로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거룩한 긴장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신 삶의 사역의 자리에서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계속하여 이끌어가는 거룩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